예, 긴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울 일행이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바보를 떠나서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 바울의 설교예요. 16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고 42절부터 52절 마지막까지는 그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먼저 우리가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변화를 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인의 이름을 쓰면서 바울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가 바울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물론 동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우리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바나바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다는 거,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 대로 바보에서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쓰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는 그는 이제 배를 타고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죠, 남부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게 되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인데 아마 버가는 내륙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륙으로 한 14, 5km 걸어서 아마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에서 바보까지 가기에는 아탈리아까지 100길로 한 280k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제주도까지 목포에서 얼마큼이지 보니까 146km예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죠. 목포에서, 근데 요즘에 목포에서 제주도지 옛날에는 오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세기인데, 오죽 이 백길이 만만치 않은 지중해를 지나서 이렇게 간 거죠. 이 버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발달된 로마의 도시였는데, 사람들도 굉장히 왕래를 많이 했고요. 아고라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시민 광장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고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또는 연설도 듣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시민 광장이 모든 도시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있었고 그리고 목욕탕,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로마 시민들에게 공중 목욕탕이죠. 그리고 12,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000명이 들어가는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버가는 이런 곳이었는데 버가가 바울의 목적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가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물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안디옥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으면 모르는데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 마가가 뭐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향수병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구브로 섬에 있었던 기간이 상당 기간이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예루살렘 마마 보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얘기는 없어요. 엄마 얘기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는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향수병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 길이 산맥을 지나야 하는데 강도 로마가 정복하지 못한 강도가 여기 길에 많았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 이러다가는 죽지. 그러고는 아마 돌아갔을 가능성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 자기 삼촌이 리더인데 아니 왜 이 양반이 갑자기 자기 삼촌 자리를 차지하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좀 속으로 힘들었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든 나중에 15장에 다시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하는 요인이 된 게 마가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 마가가 도중에 이탈한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읽었던 거, 해석했던 것 같고, 바나바는 아니 뭐 그게 큰 문제야, 다시 또 회복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를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안디옥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 16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전체라기보다는 헬라 쪽이에요. 그리스 중, 이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셀류쿠스 왕조를 세우는 셀류쿠스 1세가 아버지가 안티오커스였어요. 아버지 효자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시 16개를 세웠어요.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 두 개예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또 하나 비시디아의 안디옥,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곳입니다. 여기는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160, 직선거리로는 160km지만 산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길 이름이 세바스테라고 하는,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세바스테 도로인데, 여기 이제 강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데, 걸으면 일주일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산 넘어서 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 험한 지역을 지나서 가야 하는 곳을 선교지로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런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고향과 같은 곳이어서 거기에 그들의 대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자기의 대저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우리의 고향으로 가서 좀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 만약에 그랬다면 서기오 바울은 추천서를 써주었을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관리들에게요. 그리고 자기 저택에 머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겠죠. 어떻든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그런 서기오 바울의 같은 가족들을 좀 찾아냈다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찾아갔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다 뿔뿔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 유대 종교에 변화가 생겨요. 그전에는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1년에 3번 명절에 성전으로 오는 거,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되는 일이었다면 성전 중심의 종교였어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들의 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율법이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종교, 그들은 모이는 곳에서 율법을 읽었고 선지서를 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율법 중심의 종교의 중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었고요. 오늘처럼 길게 읽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죠.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가장이 10명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되는 사람은 꼭 유대인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나 또는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대인들을 후원하는 사람이거나 회당을 짓도록 도와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명예직이기도 했고 이것은 연구직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세습까지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당은 컸기 때문에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종교, 교육, 재정, 행정,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그랬지만 유대인이 없는 것이 정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700만 명 넘는다 그러죠. 디아스포라 한인이. 정말 어디를 가도 한국말 함부로 쓰다가는 다 알아들어요. 또 K거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민족들이 그럴 수가 없었는데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은 참 힘든 그 힘든 외침 속에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어지간한 도시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울은 회당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살진 않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접촉점을 만들었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바나바와 바울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설교의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바울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 저는 바울인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소개를 했겠죠. 가말리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당신들이 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이 있느냐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포함이 돼요. 그들은 차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누구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할례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자, 27절부터 바울은 일곱 시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택하신 그 일. 첫 번째 시대, 족장 시대예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시대, 400년 기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시대 세 번째죠. 네 번째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들의 시대죠.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을 구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여기까지가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열거하는, 회고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450년이라고 19절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400년은 애굽에서 지낸 시간이고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에요. 그리고 약 1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시기예요. 거기까지가 45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을까? 첫째는 유대인들 대부분 그러니까 유대교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이죠. 그럼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 빠삭하다고 하지 구약 성경이 결국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설교를 누가가 속기하듯이 써가지고 여기다가 기록한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요약을 해놨겠죠.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다윗 왕을 택할 때까지 결국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별히 구약성경의 세 구절을 막 짬뽕을 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폐하시고 사울을 폐했다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만났다 하는 것도 인용입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인용을 한 것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인용이에요. 이사야 이거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는 이사야 44장 28절이에요. 이 세 구절을 인용했는데 재밌는 건 앞에 두 개는 그렇다 치고 세 번째는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아니거든요.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하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허락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인데 바울은 다윗에게 이 세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결국은 그게 다윗이냐 고레스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했던 증거를 소환합니다. 23절에서 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부터? 족장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 사람의 후손은 누구예요?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부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예수라. 그리고 24, 5절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 확증을 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세례 요한은 획기적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말라기 이후엔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던 시절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건 진짜야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요단 강가에 등장을 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사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하던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소개하는 걸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37절까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라, 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고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을 너희가 읽지. 거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청중들을 탁월한 설교자죠. 26절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26절에 다시 한번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셨어요. 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유대인 가운데에서 나셨어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관리 지도자들이 안식일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외우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외웠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들이 늘 성경을 봤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났어요. 거기서. 왜?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회당에 와서 매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웠습니다. 심지어.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회당에 왔지만 나에게는 오지 않았어. 너희는 율법으로 왔지만 나에게는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성경은 이 모든 게 성경이 성취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슬픈 일이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는 오케이. 근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이런 방식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무지하면.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잔혹함의 그 대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건은 재수없게 발생했거나 우연스럽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했죠?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고. 저주의 죽음을 죽을 거라고.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으로 옮겨져 장사 지내는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고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40일 동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처음 들어보는 소리도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이 했던 얘기, 조상들에게 했던 예언이 성취됐다고 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34절을 보시면 또 하나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고 시편 2편 7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도 그렇죠.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죽음은 썩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예언하셨다고. 그게 시편 16편 10절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난 사실이며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왔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걸 믿으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믿는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야 라고 바울은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론입니다. 38절부터 41절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입입어 죄사함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강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두 절에서 38, 39절의 강조가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두 가지를 얻는다는 얘기죠. 어떤 것을 얻죠? 두 가지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죠.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다 씨름하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죄사함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다음에 설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순종을 해봐도 확신이 들어오지 않죠. 그것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을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뭘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이름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의롭다함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마치죠. 왜냐하면 이렇게 구약 성경을 풍성하게 인용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토대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런 말씀이죠. 보라, 41절입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박국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어떻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니네를 무참하게 밟아버릴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인데요. 아니,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밟으시면 어떡합니까? 깨끗한 막대기로 하셔야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셔. 우리는 쟤네들보다는 덜 나쁜데 덜 나쁜 우리를 통해서 쟤네들을 심판하셔야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멸망할 것이라고. 일러줘도 너희가 믿기 힘든 말이라고. 근데 지금 바울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멸망할 거라고. 너희가 너희의 잘난 거 믿고 살면 멸망할 거라고. 너희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멸망할 거라고. 너희가 내가 지금 얘기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멸망할 거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의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고. 그것은 내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숨쉬고 살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시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면 멸망할 거라고. 왜? 믿을 수 없으니까요. 바울의 결론은 그는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말씀을 멸시하여 그분을 거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42절부터 그 반응이 나오는데 호의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당 모임이 끝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리고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청한 겁니다. 최고의 천사죠. 최고의 천사죠.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는 아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소수가 아니고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두 사도와 더 말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이죠. 다음 안식일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더 얘기해달라고, 더 들려달라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더 입증해달라고,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상당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면 이들 가운데 그날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다름이가 된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이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시민이, 비스디안 지역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회당 앞에서 모였거나 또는 어떤 아고라에서 모였거나 뭐 아고라 같은 광장이 있었다면 거기서 모였거나 또는 극장 같은 데서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학자들의 추측이 맞다면 비스디아 안디옥의 관리들에게 추천서를 서기오 바울이 써줬다면 아마 이런 호의를 지금까지는 어떤 적대감도 없었으니까요. 호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호의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서부터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의 언제나, 물론 앞에서도 그랬지만 적대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모이니까 지난주까지는 참았는데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말한 걸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근데 여기 반박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지만 비방이라는 말은 헬란 말을 그대로 하면 이게 신성 모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 누가는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바울을 반박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용감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므로 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결심이 쓴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는 이사야 46장에서 바울의 부르심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문이 닫히자 그는 이제 오케이 우리 이방인에게로 갈게. 유대인 너희들 싫으면 우리 이방인에게로 갈게. 지금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46절에. 뭘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죠. 복음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한 건 이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언제나.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 버린 행위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자처하는 거라고.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자처하는 거라고. 너희가 버리는 건 바울, 나를 너희가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한 말씀, 복음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자기의 그 선교사역에 제일 먼저 쓴 서신이 13개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물론 동의 안 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비스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예요. 이고니온도 갈라디아고 루스드라도 갈라디아, 더베도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14장까지 보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이렇게 쓰거든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율법에 순종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기에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앞에서 43절에서 조금만 더 우리에게 얘기해달라고, 더 듣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47절에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난 이방인에게 간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요. 유대인들은 대적을 했고요.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도 지금 청중 가운데 있었단 얘기예요. 그 이방인들은 누구죠?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로 우리가 가겠다고 하자 이방인들이 지금까지는 약간 유대교에서 B급이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미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46절에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반면 이 말은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46절에서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라는 얘기는 그들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버린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흥미로운 대목은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퍼졌을까요? 전단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입소문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 가지는 성격입니다. 입소문이죠.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뭐 이건 100년에 하나가 나올 만한 영화야라고 제 생각에는 생각이 나는 건 반지의 제왕인데 그거를 개봉하는 날 1회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 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며칠은 떠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며칠은 떠들 거예요. 저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떠들어요. 또 보고 싶어요. 교육관에 가서 이제 한번 봐야지. 혼자서 의자 놓고. 세 편을 함께. 입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일이에요. 복음은 들었는데 가물가물해. 생각이 안 나. 이런 게 아니고요. 복음은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도 뭔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삶에. 그냥 가물가물 긴가민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말하게 된 거죠. 나중에 데살로니카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인데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기 퍼져나갔다는 이 말이 여기서 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퍼져나가는 거는 복음이 가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날 21세기 초에 한국 교회에서 복음이 두루두루 퍼져나가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 복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물론 그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복음이 없다는 거죠. 뭐 있다 없다를 뭐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50절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쫓아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상징적인 행위죠. 니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호의적이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근데 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뭐 얘기하겠죠. 그리고는 결국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은 말하자면 그 시 비시디 안디옥의 기득권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나는가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근시안적인 계산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사람,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가진 게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돈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많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말을 할 정도니까. 많은 게 있겠죠. 근데 그때 우리들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깨뜨리셔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무너지죠. 그렇지 않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마지막 구절 주목하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니까 낙심에 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가지만 성령은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이 언제나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외적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사역에 어떤 열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백수십 년 전에 일본에 간 선교사와 한국에 간 선교사를 비교하죠, 보통. 일본에 간 선교사들은 기도 안 하고 한국에 간 선교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적 사역의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스님 보고도 큰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하시고요. 당신의 말씀을 거부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인간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두 갈래예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막 낭떠러지로 가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돌 들어 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엎드려요. 사도들이 다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20세기 교회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인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인이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 즐겁게 들릴 수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스릅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거스릅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때로는 멸시당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반길 수 있고 모두가 좋아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사랑을 받고 복음 때문에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다름이로 살아가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니죠. 세 번째로 바울의 설교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설교는 그런 것입니다. 설교는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바울이 자기의 뭐 구원받은 스토리를 얘기하고 무슨 뭐 삶의 경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구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삶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소명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 말씀을 들었고 외우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교회당에 옵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가정예배를 드리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으로 나아갑니까? 예배당으로 나아가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단지 교회당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듣다가 저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내 심기를 건드리지? 라는 어떤 부분이 걸려서 힘이 드십니까? 회당 모임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더 많이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그런 주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시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찰스 브리지스가 쓴 말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부를 때까지 집에 가지 않았다. 아니 밥을 이렇게 변변찮게 해주냐고. 한 시간 더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주일 경험하는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